나훔 1장에서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관 본문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너무나도 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실제로 저희가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통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다.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그 바벨론 군대가 메대 족속하고 연합해서 함께 쳐들어간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냥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했다 해도 좋고 또 바벨론과 메대, 그 메대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자세히 아실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통하여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나훔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위로, 위로자라는 그 뜻과 같이 이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낙심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나훔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은 니느웨 백성들아 내가 해볼 테면 할 때까지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망할 때까지 버텨보라는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다 기절해서 못 일어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빨리 항복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항복을 하는 게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살아남잖아요. 그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힘과 지혜는 매우 제한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나훔서에 대해서 일찍이 잘 강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나오는 귀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역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가 굉장한 것 같고 인간의 지혜가 위대한 것 같으나 어느 단계에 가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니느웨의 죄는 그들보다 힘이 없는 약소국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힌 죄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내 백성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광을 찾아주고자 한다. 내가 내 백성을 높여주면 너희가 결코 망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살려주시면 사람이 결코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더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는 전 성경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종종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위험 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기억도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다가 결국에는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죽을 병이 들어 살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이 병은 저 병원으로 순리하게 급급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는 데 더욱 급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의 차이 같지만 실은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국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위기에 대해 기도할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위기를 당하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힘과 잔꾀를 의지하다가 마침내 바로처럼 자기의 홍해에 빠져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 니느웨가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였을지라도 니느웨는 결국 멸망하여서 역사상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2절은 1절에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라고 한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파괴하는 자, 곧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보내어 니느웨를 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2절 말씀처럼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니느웨를 치게 하셨습니다. 약탈자 니느웨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도나무는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곧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니느웨에 의해 꺾어진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용사들, 그의 무사들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방패와 갑옷의 색깔이 붉었던 이유는 그들의 용맹을 과시하고 적군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그들의 무기와 갑옷을 붉은색으로 물들였던 것입니다. 항우를 벌이는 날에는 니느웨를 향하여 본격적인 전투를 개시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대형으로 포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라고 한 것은 맹렬한 기세로 달리는 병거의 밖에서 튀는 불꽃을 의미합니다.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라고 한 것은 노송나무 자루에 달린 창이 요동하며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병거들이 지축을 흔들면서 미친 듯이 돌진해 오는 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적에게 완전하게 포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아수르 왕을 가리키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수르 왕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맹렬한 기세에 눌려서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의 지휘관들을 급히 불러 모아서 방어전을 시도합니다. 니느웨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수르 왕의 모든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은 파죽지세로 니느웨를 함락함으로써 아수르 왕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이 물이 풍부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번영한 성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의하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큰 성읍도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는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니느웨의 수많은 거민들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의 공격이 임박해지자 자기의 안전만을 위하여 서로 앞다투어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서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수르 왕의 말을 뒤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일시적으로 번창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칼을 빼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홍해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왕성하던 기세는 간곳 없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바로와 그의 군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그의 모든 힘과 어리석은 잔꾀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막강한 바로 왕도 하나님의 홍해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무소불위의 니느웨의 아수르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을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무서워해야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명하여 주실 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비록 고난이 따를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 믿고 따름으로써 자기 앞에 홍해를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서울교회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넉넉히 건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는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길고 긴 터널과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카이로스로는 잠깐 지나가는 순간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서울교회가 속히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